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주님 경건과 도덕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 아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시시때때로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함께 읽을 때에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주부의 인대로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질병은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겪는 일이며 성도들도 빈번히 당하는 고난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몸이 아픈 분들이 교회가 교인들 중에 있고 또 여기에 참석한 분들 중에도 몸이 아프지만 조금 아파서 나와 계신 분들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질병의 원인이 질병이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또 구원 얻은 성도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병의 원인과 이유,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범죄와 타락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세상 창조의 질서에 속하지 않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속합니다. 본래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거기에는 나쁜 요소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세상은 슬픔과 고통이 많은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고 질병들은 그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아담이 범죄한 범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우리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 죽음, 육신의 죽음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받았으니까 아내가 그거 따먹는다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돼. 먹었다고? 그러면은 너랑 나랑은 결별이다. 그리고 딱 선을 그었으면 하와만 죽지 아담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이 남자들의 약점이 아내가 여보 나는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봐. 그러니까 그냥 받아 먹었다. 참 남자들이 아주 씩씩한 척해도 여자들한테는 약해가지고 넘어지고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 사랑이 뭔지 여자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남자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또 따라가는 여자들도 없지 않아요. 다 잘못됐죠. 신앙은 가족관계도 어떤 때는 초월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고 사실은 물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한쪽이 믿게 되면 그렇다고 끊어버리라 성경이 그러지 않고 같이 상대가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산다. 그러나 믿음 문제 때문에 살기를 원치 않으면 그러면 좋다 가라. 그럼 가고 나는 내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성경이 보이는 바가 그렇죠. 여튼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부부가 같이 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복되고 결혼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복되고 믿음을 넘어서지 않게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결코 복되질 않는다. 그렇게 해서 불행한 사람을 한두 명 본 것이 아닙니다. 저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목사님을 일찍 만났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불신 결혼해가지고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여러 명한테 들어보았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서 세상의 죄인들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하나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암만 얘기를 해도 살지 않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래 살아봐. 거기가 복된지 살아보면 알 거야. 살아보면 그 길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 앞이 멸망이라는 것이죠. 고생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이고 일찍 알았으면 제가 고생 안 했을 텐데 고생을 하고 불신 결혼해서 고생하고 가서 술상 좀 차려와 또 담배 하나 사와 담배 한 갑 사와 그리고 오늘 주일이지만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런데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겠죠. 그러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은 근원적으로 죄 때문에 왔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징벌의 내용 중에 그 고생하는 그 고생의 내용 중에 질병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나 궁금한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죄사함을 얻었는데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왜 병에 걸리는 것인가? 왜 병에 걸리는 것인가? 성경은 구원 얻은 성도가 병에 걸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도의 질병의 이유 두 가지. 첫째는 성도가 범한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입니다. 성도도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너 죄 지었어?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징벌을 하마. 그리고 내리시는 징벌 중에 하나가 병이다. 질병이라는 것이지. 신명기 28장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계명을 불순종할 때 15절이 그거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그 말이죠. 계명 순종치 아니하면 계명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지금 저주를 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은 전체 내용이 아주 긴 장인데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26장도 똑같이 제목이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계명 순종하면 복을 받고 계명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저주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테인데 그러나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복을 받지 못할 길로 복받지 못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경고 속에 지금 질병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조금 읽어봐요. 또 그 다음에도 또 나와요. 이게 27절 이하에도 또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악성 전염병 데베르라는 말은 우리는 온역 그랬던가요? 온역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연병, 아, 여기는 연병이라고, 어떤 데는 온역이라고도 번역하는 데베르라는 말은 악성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요새 팬데믹, 그만이죠. 팬데믹, 에피데믹, 전염 유행병을 영어로 에피데믹 그러는데, 팬은 온 세계라는 단어고, 세계적인 에피데믹 유행병을 팬데믹, 줄여서 팬데믹, 그렇게 말을 합니다. 팬데믹. 그 말을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도 하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해서 다 마스크 끼고 통제를 받고 어려워서 많이 알죠, 팬데믹. 그런 악성 전염병,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거는 재앙이 지금 우연히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재앙. 너희가 자꾸 그렇게 불경건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은 내가 조금 재앙을 내려볼까? 그래 내린 것이 꽤 길을 2년 넘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또 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내리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염병은 끝났다. 이제는 마스크는 다 벗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 꽤 있고 아직도 뭐 이 코로나가 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러기도 하지만 말이죠. 악성 전염병, 또 여기에 폐병, 열병 다 무서운 병이죠. 폐결핵, 폐병 무서운 병이나 폐가 아주 약한 우리 기관이니까 폐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폐렴 혹은 폐암 다 치명적이죠. 우리 권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렇죠. 폐렴, 폐암, 폐기종, 폐가 약하기 때문에 폐의 질환, 폐병, 또 열병, 열이 나는 병, 염증, 또 학질, 굉장히 다 열병이죠. 종기, 종기도 무서운 병이죠. 치질, 괴혈병, 오음, 다 피부병들 같은데, 그리고 미침, 소경, 자 이런 등을 여기 언급하고 그 외에도 또 있어. 물론 이 외에도 오늘 이 시대에 알려진 크고 작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종합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과가 얼마나 많은지 그 과 속에 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지 의사 선생님들 전문의가 뭐 전공하는 거냐 보면 전공도 다 달라요. 과가 같아도 그 안에 전공이 또 다 다른 그런 각양의 질병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병들이 다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주시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질병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예를 좀 보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모세를 향해서 막 대들고 좀 그러다가 미리암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욕심 부리고 가서 돈을 좀 취하려고 그러다가 그 나아만 아람 장군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 나병이 네 개 왔구나. 그래서 그 나병에 걸렸습니다. 또 유다 왕 우시아가 교만하게 왕이 감히 분양하려고 그렇게 제사장만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에 들었다. 성경의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예들이 있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외에 무슨 많은 물론 예들이 있는데 또 한 예를 보면 고라의 일당과 족장 고라와 그 동료들 그리고 유명한 족장 250명이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고라의 동료들이 다 죽고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에서 죽는 하나님이 보통 그렇게 죽이시는 그렇게 죽인 이가 없는데 그렇게 죽이시고 그리고 유명한 250명은 그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참 무섭죠.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참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죠. 하나님은 만우리 역임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한 후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인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예? 고라 일당 요 족장 유명한 250명의 우리 귀한 그런 예,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보냈다. 민수기 16장 4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그 숫자가 나오는데 14,700명이죠. 그러니까 고라의 동료 250명의 족장 그것만 해도 꽤 수가 많은데 그것 죽였다고 불평하고 예, 대적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노하셔서 그 모세가 죽였냐?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땅을 갈라져서 예, 고라의 동료들을 땅에다 매장할 수 있는 모세가 무슨 그런 능력이라도 있는 자냐? 250명이 불이 나오는 것이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였냐? 내가 죽인 것인데 너희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14,700명을 또 죽였다. 아,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또 악한 유다왕 여호람이 악한 왕이었는데 그때 역대하 21장 18절에 보면 말년에 정말 악하게 여호람이 그러니까 말년에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자에 병이 들어서 불쌍하게 그가 죽었다. 야, 이것이 성경에 많은 예들 중에 몇 가지 신약 시대에도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냥 병을 고치시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 중풍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얘기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죄 때문에 병 왔다는 것입니다. 38년 병자도 그러니 또 죄 지으면 너가 더 심한 거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조심하라 그런 교훈이죠. 자, 이 말씀들은 병이 죄의 징벌이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자신의 부족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저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해서 깨닫고 이제는 내가 회개해서 이제는 바르게 삽니다. 그런 고백이죠. 119편 67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아들일진데 정말 중생한 자들이라면 가짜로 중생한 자가 사생자는 예배당에 드나들긴 하지만은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사생자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자녀들 중생한 자라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요? 성도도 잘못하면 죄 지으면 죄가 뭔가요? 우리가 오전에 자세히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의 죄의 원인 예, 죄의 원인 죄의 구분 예, 죄의 두 요소들 또 원죄와 자범죄 죄의 형벌 아니, 죄에 대한 간단한 논문을 우리가 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성도가 죄를 지으면 십계명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만일 징벌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습니다. 사생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관심 밖에 사람이 내버려 둡니다. 자기 자식을 야단치죠. 자식이 잘못하면 너 일로 와. 일로 와. 딸 일로 와. 아들 일로 와.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건 나쁜 거잖아. 그러면 너 지옥 갈 거야? 지옥 가기를 원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애가 타가지고 매를 들고 예, 야단도 치고 눈물이 나게 야단도 치고 그래, 그거는 친부모의 모습이고 예, 친부모가 아니고 의붓부모 같은 예, 고아원 원장쯤 되면 그렇게 나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죠. 아이고 내가 잘못하다가 또 데모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곤란하니까 내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냥 그러고 내버려 두고 몇 살 되면 다 내보낸다. 그러고 말이죠. 남의 자식은 또 그건 그래. 잘못 건드리면 요새는 학교 선생님이라도 부모들이 와서 막 항의하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 일이 있으니까 옛날 같지 않죠. 그 다 부모들이 잘못돼서 그래.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죠. 반대로 키워야죠. 예. 잘못하면 부모가 오히려 야단을 치고 또 선생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식 좀 더 야단을 세게 쳐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교육시키지.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야단도 못 치게 되는, 물론 선생님들도 바로 야단 못 치면 안 치면 그거는 그 잘못이지만은 그런 선생님들도 덜어 있는지는 몰라도 좀 사람이니까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바로 하라고 야단을 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참 징계가 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징계는 몸의 징벌을 질병을 포함하고 그것이 죄의 징벌로 온다. 성도의 질병의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고 두 번째 이유는 특정한 죄와 직접 상관없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신앙 인격 훈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 자, 요게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할 점이죠. 특정한 죄와 상관없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신앙 인격 훈련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다. 사람들의 몸이 쇠약한 노년기, 사람은 다 지금 노년기를 통과하잖아요. 노년기 건너뛰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 더러 있죠.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그래도 오히려 행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면 적당하게 살다가 일 많이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일할 것이 없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진짜 행복자일 것입니다. 오래 있으면 뭐 하는데요? 오래 있으면 더 고생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 여성들은 8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힘들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리 오너라, 얘야 아가야 이리 오너라 하면은 며느리들이 와서 뭘 다 수종 들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올 사람도 없고 온다 그러면 결혼 안 하고 다 가는 시대가 되니까 80, 지금 100살 된 분도 100살이 넘었는데 일하시는 그 몸 불편한 아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차리고 하는 분 계셔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100살이 100 몇 살 되셨어요 그분이. 예? 100살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90이 넘으셔서 90 몇 살 된 우리 권사님, 봉천동에서 오시는 권사님도 예? 혼자서 아마 밥 다 끓여 잡을걸요. 누가 옆에서 챙겨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와, 죄송해요. 그럼 빨리 가시는 게 훨씬 낫다.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오래 살면 그만큼 자녀에게 복이고 교회에 복이죠. 그분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복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니까 말이죠. 이런 노년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노년기를 통해서 아,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사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인생의 노년기를 경험을 해야 그래야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청년기만 있으면은 자기가 언제든지 젊어서 뭐든지 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다 할 줄 알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먹어도 이게 당뇨 걸린다고 많이 못 먹고 또 먹으면은 여기저기 탈이 난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또 어디 힘이 있어야 어디 여행을 가지 어디 가면 많이 걷지도 못하고 그런 시절이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깨닫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걸 다 경험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그거를 인용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 우리가 풀이 다 예쁘고 꽃도 예쁘긴 한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풀이 말라버리고 꽃이 다 떨어지면 아이고 그러면 저 다 이제 쓰레기만 생기고 힘들죠. 그렇게 된다. 그러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산 소망,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자, 이런 점에서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동일한 노년기를 걷고 있습니다. 저도 걷고 있고, 여러분도 걷고 있고, 다 연로하신 분들은 다 먼저 걷고 계시고, 그러죠. 예, 그렇게 우리가 걸으면서, 아, 이것이 인생의 과정이로구나. 가정이로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보다 건강하게 좀 앉아서 버티고 여러 시간 그래 지나는 걸 보고 집사람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내가 또 집사람 보고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첫째고 두 번째는 당신이 물을 잘 준 것 같아. 잘 열심히 챙겨 먹이고 나랑 싸우면서 그렇게 먹기 싫다고 하는 비타민 먹이고 이것 먹이고 저거 먹이고 하도 먹는 게 많아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나를 자꾸 많이 먹이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많이 먹이고 또 뭐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먹어야 되고 챙기다 보니까 젊을 때보다 건강이 좀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또 안 먹으면 금방 또 쇠해지는 건 뭐 하루아침에 쇠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가 집사람 보면 아 이게 참 예, 노년기가 이제 와서 그런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아기 키우듯이 많이 빨리 좀 자야 돼. 한 시간. 오전에 지금 휴식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조금 가서 조금 더 쉬고, 예, 다 챙기듯이 그렇게 또 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을 때까지는 저 집사람은 나랑 살면서 젊을 때는 잠, 낮잠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 낮잠 자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몸 아프니까 자꾸 재워요. 제가 애기 재우듯이 조금 자야 돼요. 자야 돼요. 또 밖에 운동 요 앞에서 운동해봐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요 앞에 뜰에서 10번 왔다 갔다 하고요. 10번 왔다 갔다 하고 예, 맨손 체조도 하고 훌라후프도 예, 100번씩 좀 좌우로 하고요. 그리고 또 가서 한 시간쯤 자고요. 그러세요. 착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러면 또 싫으면서도 또 그렇게 챙겨주면 좋아요. 그래서 좀 쉬고. 그러니까 조금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무리하게 가면 그 다음에 여기저기 아프다고 또 막 휘청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노년기의 걸음이고 인생의 노년기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에게 주신 마지막 훈련 과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약의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이 주제죠. 욥은 그의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는 고난에 더하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악한 종기가 생겨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그리고 몸에 병들고 욥은 아주 고난 충만한 거죠. 물질적인 고난, 자녀의 고난, 그리고 몸의 질병의 고난. 그러나 욥의 고난과 질병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 그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면서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욥의 친구들이 계속 지적하는 대로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죄와 관계없이 오는 고난도 있다. 그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인정하셨고 욥에게 닥친 고난은 지금 말한 경제의 고난, 자녀의 죽음, 또 몸의 질병 이것은 죄와 상관없이 까닭 없이 받는 고난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고난의 이유는 죄의 징벌 때문이 아니고 단지 그의 신앙, 인격, 훈련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연약의 경우도 그러하였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무섭습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을 가르쳤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가 범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사도가 그런 특정한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그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해서 내린 것도 아니고 교만해서, 교만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방주사예요. 그거는 징벌이 아니고 너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육체 가시에 고난을 당해라, 그게 아니고 너 고난이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 겸손 훈련이 좀 더 필요하다, 겸손 훈련 자꾸 하는 것이 예방주사 맞는 것과 같더군요. 그의 고난은 그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도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또 디모데의 윗병, 디모데도 바울의 그런 수종자 중에서 디모데 같은 인물이 없는데, 디모데의 윗병, 디모데전서 5장 23절, 또 드로비모의 병, 드로비모도 바울의 그런 같이 협력자였는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 등도 그런 종류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질병의 유익, 건강의 약속 좀 생각하십시다. 사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특정한 죄로 인해 왔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병 중에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 기도할 때 매일 끝에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시편 39편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의 저자는 앞에서 인용했지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67절에 신약성경 기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과 의, 거룩과 의, 즉 우리의 성화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기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의 징벌로서의 징벌의 질병에 대한 경고는 실상 순종과 의의 삶에 몸의 건강이 약속됨을 암시하는 거죠. 죄 지으면 질병 올 거야, 그 말은 뒤바꿔 말하면 죄 안 지으면 병 안 걸릴 거야, 그런 말씀, 약속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과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계명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라는 말을 써요. 라파, 치료라는, 치료하는, 치료가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병 들면 매일 병원 가는데, 약을 먹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 계명 순종하거라, 그러나 반대로 계명 불순종하면 질병의 고난도 있을 걸 각오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신단 말이죠. 잠언 3장 7절 8절 우리가 이 건강 문제에 아주 요절처럼 많이 외우고 인용하고 또 많이 설교해서 언급한 말씀이죠.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이것이 내 몸에 양약, 우리는 양약이라고 번역했어요.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IV 성경은 건강이라고 아예 번역했습니다. 건강, 건강. 이게 라파라고 하는 치료한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명사입니다. 리푸스라는 히브리어가 건강 그렇게 번역해서 또 NASB 직역 성경인 영어 또 권위 있는 성경은 아예 치료라고 번역했어요. 치료라는 라파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또 건강이 되고 또 몸이 좀 아파도 치료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 뭐 좋은 요절이잖아요.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해서 새벽 기도는 안 하더라도 아침에 다 나가서 둔치에 가서 걷고 빨리 걷고 뭐 저 성산대교까지 갔다 왔습니다. 걷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헬스장 가서 수영도 하고 헬스도 막 기계로 걷고 다 또 음식 영양 있게 4대 영양소인지 뭐 5대 영양소 영양소 있게 다 먹고 비타민도 먹고 뭐 오메가3도 먹고 관절 아픈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또 음식도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고 뭐 그렇게 골고루 다 먹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양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고 치료가 된다.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건강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에 대해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의술과 약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성도는 그것을 감사히 사용할 수 있고 배척할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때 그것을 너무 좀 배척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친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너무 약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믿는 사람이 어디 아프면 감기약 어디 아프면 어디 병원 뭐 무슨 병원 아예 아프면 병원 아프면 약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 가고 아프면 약만 찾으시는가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싫어가지고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한때 우리 아들은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예 예방주사를 하나도 안 맞춰버렸어요.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데도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고 막 기도하고 한때 그랬어요. 그래도 아들을 죽지 않고 그래도 예방주사 안 맞춰도 그렇게 탈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긍휼로 괜찮았고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몇 개월 만에 다 맞춰요. 안 맞추면은 감옥에 간대요 부모가. 그거는 아동학대로 감옥에 가서 그렇게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건 제가 좀 치우친 생각이라고 봐요. 그 의술과 약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감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며 누가 병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많이 봤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예, 라파. 라파. 예,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예.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오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질병의 원인을 아시고 능히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완전하지는 못해요. 이럴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예우가 좋은지 봅시다. 예우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우가 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한계가 있지. 의사들이 다 됩니다 그런 말 절대로 잘 안 하세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쯤 7, 80%, 8, 90% 정도만 하도 좋은 의사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예외들이 있습니다. 의학에는. 그런데 자, 그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것 같은데 역대하 16장 12절에 경건한 왕 아사가 말년에 그 발에 심히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아까 인용 안 했던가요? 심한 발에 중한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성경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 행위가 옳지 못했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발에 병이 걸렸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혹 부족이 없는지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런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반성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발에 병? 그러면 그거는 또 저기 발 전문, 정형외과. 정형외과 가니까 손 전문이 있고 발 전문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 전문의한테 가면 된다. 어디 유명한 전문의는 뭐 검색하면 요새 다 나올 것입니다. 검색하면 이 서울에 얼마나 좋은 병원들이 많습니까? 예.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들이 즐비하니까 다 유명한 명의들, 전문의들 다 알려져 있습니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지 먼저 자신을 살피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버리고 순종의 결심을 굳게 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첫째라는 것이에요. 병에 대한 태도는 질병은 먼저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또 그것의 치료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에 대한 교훈은 야고보서 5장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 그것은 목사도 강도 장로 그럽니다. 헌법의 표현으로는 목사는 설교를 하는 장로고 그 다음에 보통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 행정적인 치리의 일만 하는 장로 장로들을 청해서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목양적인 책임을 가진 자들 목자와 같은 책임을 준 자들입니다. 감히 그러니까 그 목자의 목사들, 목사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까 그랬죠. 꼭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질병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에 대해서.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할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첫째다. 이 본문은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할 일을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둘째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받고 셋째 죄를 고백하고 넷째 병 낫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아까 그러죠. 의술과 약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적으로만 나서려고 하지 말고 기적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도우시면 우리가 의술로 되지 않고 낫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의사 선생님들도 잘 어떤 데를 모르더라고요. 요새는 좀 아는 것 같으죠. 의사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그리고 좀 잘 쉬시고요. 그런 얘기예요.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의학적으로 말이 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는 보면 과학적으로 요거는 무슨 치료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스트레스가 나옵니까?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가 몸의 질병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의학에서 깨닫는 거죠. 깨닫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의 평안이 그것이 중요해요. 나 여기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잠언에 나와 있죠. 잠언에 우리의 마음으로 병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연약하면, 마음의 병이 들면 어떻게 자기의 병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잠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평안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셨으니까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 가지고 지금 무슨 내게 혹 부족이 없는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또 의학적인 치료도 감사하게 내가 사용하고, 의학적인 치료만 가지면 다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의학적인 치료 필요 없다, 그것도 치우친 생각이라, 제가 젊을 때 가졌던 생각같이 그렇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것이 꼭 기적을 통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방편이나 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도 믿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끝으로 한 마디 더, 우리는 비상한 경우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느 날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과 같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비상한 경우에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그 주님이 보통 말하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7장이든가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그런 되어진 사건이죠.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전통 본문에, 마가복음에도 전통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육신의 기본적 욕구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그것은 비상한 경우에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얘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참된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또 의학적인 방편도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을 알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눈 모두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질병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질병을 잘 대처해 나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아멘.